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지난 1년 반 사이 보유 핵무기수를 4개에서 6개가량 더 늘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가 밝혔습니다. 이 연구소는 어제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 2014년 말부터 북한이 핵무기 5개에서 9개를 제조할 수 있는 핵물질을 추가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중 70%가 실제 핵무기로 사용됐을 경우를 가정하면 북한의 핵무기 수는 4개에서 6개 더 증가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지난 1월 4차 핵실험 때 1개를 사용한 점을 감안하면 현재 북한이 보유한 전체 핵무기 수는 13개에서 21개까지로 추정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연구소 측은 또 지난 8일 촬영된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북한이 평안북도 영변 핵단지에서 플루토늄을 얻기 위해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작업에 나섰음을 독자적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은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살해 사건의 범행 동기가 점차 더 분명해지고 있다며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곧 추가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내일 올랜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언급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사건의 총격범인 오마르 마틴이 최근 몇 년간 사건이 발생했던 올랜도의 펄스 나이트클럽에 자주 들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그의 부인인 누르 자히 살만 씨가 이 나이트클럽에 적어도 한 차례 마틴과 함께 다녀갔던 것으로 알려져 수사당국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살만 씨는 범행에 사용된 총기를 구매하는데 남편과도 동행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연방수사국은 이에 따라 살만 씨가 남편의 범행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열린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외교장관 특별회의 공동성명에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가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아세안 외교장관들은 당초 공동성명에 긴장을 고조시키는 최근의 상황에 대해 깊이 우려하며 이는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보, 안정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내용을 담았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말레이시아 측이 이의를 제기해 해당 내용이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말레이시아는 그동안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서 중국의 입장을 지지해왔으며 이에 중국 측이 압력을 가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정찰선이 오늘 새벽 일본 영해에 무단 진입했다고 일본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일본 관리들에 따르면 중국의 정찰선은 현지 시간으로 오늘 새벽 3시 30분쯤 일본 남부 구치노에라부 섬 인근 일본 영해에 들어선 뒤 90분간 머물다 떠났습니다. 중국은 이에 대해 국제법과 항해 자유에 따른 권리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제의 해역은 태평양과 남중국해가 나뉘는 곳으로 중국과 주변국들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도서와는 거리가 먼 곳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의 한 은행이 쿠바에서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를 처음으로 발급했습니다. 미남부 플로리다주의 지역은행인 스톤게이트 은행은 미국과 쿠바 간 국교 정상화 이후 처음으로 쿠바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신용카드는 마스터카드 가맹 상품으로 제한되며 스톤게이트 은행 측은 1,000장의 카드를 우선 발급할 계획입니다. 쿠바 정부는 통상 달러 환전 시 10%의 수수료를 부과하지만 스톤게이트 은행의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이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인도 남부 지역에서 수거된 하수도 침전물 표본에서 소아마비 바이러스가 검출돼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인도 보건당국은 이에 따라 700만 명이 거주하는 도시 하이데라바드 지역 내 3살에서 6살까지 어린이 30만 명에게 긴급 소아마비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인도에서 소아마비 사례가 마지막으로 보고된 것은 지난 2011년으로 인도 정부는 그로부터 3년 뒤인 지난 2014년 소아마비 종식을 선포했습니다. 보건관리들은 5년 전 소아마비 종식 선언 이후 소아마비 바이러스를 추적하기 위한 실험이 정기적으로 계속되어 왔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5일 수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삼복더위에는 숯불도 꼬부라든다.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초중말복에는 너무 더워서 단단한 숯불도 굽을 만큼 덥다는 옛날 속담인데요. 최근 몇 년간의 날씨를 보면 이 말도 무색해지는 것 같습니다. 삼복이 찾아오기도 전에 이른 계절에도 푹푹지는 이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데요. 미항공우주국 나사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관측사상 가장 더운 한 해로 기록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미 지난 5월도 30년간 평균 기온보다 1도가량 더 높았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상고온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지나친 화석연료 사용, 즉 석탄이나 석유 같은 이 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선진국을 중심으로 석유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퇴출하겠다는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북유럽의 노르웨이나 네덜란드는 2025년부터 미국도 일부 주를 중심으로 이르면 2030년부터 판매를 금지하고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 자동차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지구온난화에 대비하는 일이 시급할 것 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0도 기록하고 있고요. 구름 낀 흐린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죠. 6월 16일 목요일 북한은 흐리고 비가 오다가 새벽에 서쪽 지방부터 그치기 시작해 늦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함경북도는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8도에서 19도, 낮 최고기온은 14도에서 27도를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도 살펴볼까요? 먼저 평양은 19도에서 26도, 신의주 18도에서 26도 기온 분포 예상되고요. 개성은 18도에서 24도, 함흥은 16도에서 22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14에서 17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벤 폴즈의 노래입니다. Still Fighting It 함께 감상해 보시죠. Good morning, sun.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예, 오는 23일 실시되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가 다가오면서 세계의 눈과 귀가 영국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영국이 EU를 탈퇴할 경우 다른 유럽 국가들의 이탈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는 데다가 유럽의 금융 중심지인 영국의 독자 노선은 세계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정치자금 유용 등의 의혹으로 사퇴 압력을 받아온 마스조에 요이치 일본 도쿄도지사가 결국 사퇴할 것으로 오늘 알려졌습니다. 각 나라 국적의 가치는 나라별로 어떻게 다를까요? 스웨덴의 본부를 둔 유력 컨설팅 기관인 H&P가 그 순서를 매겨봤습니다.
네. 자, 먼저 첫 소식으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묻는 국민투표가 다음 주 실시된다는 소식 살펴볼까요?
네, 영국이 결국 유럽연합을 탈퇴하게 될지에 대해 세계 각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는 주요 통화 가운데 하나인 영국 파운드의 변동성이 지난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 이후에 최고 수준에 달하는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 주요국 지도자들이 영국의 유럽연합 잔류를 바라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최근 영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 탈퇴를 지지하는 응답자가 많아서 영국의 유럽연합 이탈이 굳어지는 양상이라고 외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 자, 여론조사 결과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블룸버그 통신을 비롯한 주요 서방 매체들은 최근 5개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에서 모두 탈퇴를 찬성하는 쪽이 반대하는 쪽보다 높다고 최근 보도했습니다. 또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어제 공개된 TNS의 온라인 여론조사 결과 탈퇴 찬성 지지율은 47%를 기록해서 잔류를 희망하는 40%를 7%포인트 격차로 앞질렀습니다. 특히 찬성 의견은 전주보다 4%포인트 오른 점이 눈에 띕니다. 또 텔레그래프도 이날 공개한 조사에서 탈퇴 찬성 응답자가 49%로 48%를 기록한 잔류 여론을 약간 앞섰다면서 지난 4월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래 자사조사에서 탈퇴 의견이 더 높은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가디언이 전날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탈퇴 여론이 53%를 기록해서 47%에 머문 잔류 의견을 6%포인트 앞섰습니다.
네, 자, 뭐 수치의 차이는 약간씩 있습니다만은 모든 여론조사 결과가 일단은 탈퇴를 하는 쪽으로 나왔다는 이야기인데요.
네.
자, 영국의 현지 언론들은 이번 국민투표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예, 그 신뢰성 면에서 세계 3대 신문 중에 하나로 꼽히는 파이낸셜 타임즈는 브렉시트 여론이 앞으로 국민투표 당일까지 지지세를 확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영국 최대 발행부수의 대중지인 더 선은 공개적으로 브렉시트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신문은 특히 독자들에게 찬성 쪽에 투표할 것을 촉구하면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대한 여론몰이에 나섰습니다.
네, 자,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추진된 이 배경, 경위가 궁금하군요.
네, 우선은 유럽 통합에 애초부터 부정적이었던 영국의 국민 정서가 그 근원에 있습니다.
예.
대영 제국의 자존심을 갖고 있는 영국인들은 독일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이 유럽연합 EU 체제를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3년 전에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이 같은 여론을 등에 업어서 정치적인 입지를 확대하기 위해서 국민투표를 공약했을 때만 해도 이 브렉시트는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로 평가됐었습니다. 하지만 국민투표가 다음 주로 다가온 지금 탈퇴 여론이 잔류 의견을 넘어서는 조사 결과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잇따라 나오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네.
브렉시트 공약을 내세워서 총선에서 압승했던 캐머런 총리가 또 앞장서서 유럽연합에 잔류해달라 이렇게 말하면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또 영국의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유럽 내에서 더 강한 영국 이라는 구호를 내세운 잔류파와 탈퇴에 투표하라 이런 표어를 내세운 탈퇴파가 여론을 얻기 위해서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앞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한 수년 전에는 이 브렉시트가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로 평가가 됐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 네. 결과를 보면은 유럽연합 탈퇴 여론이 잔류 의견보다 높다고 나오잖아요.
예.
이유가 뭘까요?
예, 막상 유럽연합 체제가 현실화되면서 갖가지 문제가 생긴 데 대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영국의 가디언을 비롯한 영국 언론들이 꼽는 대표적인 쟁점 가운데 하나가 이 이민 문제입니다. 2004년에 체코나 헝가리 같은 동유럽의 10개 나라가 유럽연합에 가입한 뒤에 영국에는 이민자가 빠르게 유입됐습니다. EU 역내 국가들 사이에 국경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영국인들은 이들 이민자들이 자신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또 복지 부담을 늘렸다는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현지 매체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영국에서 이 EU 출신 취업자는 25만 명이 늘어나면서 사상 최대인 220만 명이 됐습니다. 또한 런던의 주택가격이 지난 4년 동안 45%나 올랐는데 이것도 이민자가 늘어나서 집이 모자란 것으로 영국인들은 보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네. 또 다른 이유들은 없는지 경제적인 이유 같은 것들은 없을까요?
네. 영국이 유럽연합에 내는 많은 그 분담금도 이 탈퇴 찬성파의 불만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
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영국은 129억 파운드, 미화로 약 183억 달러를 EU에 낸 반면 EU에서 지원받은 돈은 60억 파운드, 미화로 약 85억 달러에 그칩니다. 그래서 이 차액인 69억 파운드를 차라리 영국 내 복지와 경제 성장에 쓴다면 서민들에게 훨씬 도움이 된다는 게 이 탈퇴 찬성 측의 주장입니다.
네, 이 탈퇴를 찬성하는 쪽의 입장을 살펴봤는데 이 영국이 이 유럽연합에 남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입장은 다릅니다만 이것도 역시 경제적인 이유가 큽니다.
예.
전문가들은 영국이 EU에서 탈퇴할 경우 경제적으로는 잃는 것이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국 재무 부가 브렉시트의 단기적인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보면 유럽연합 탈퇴 이후 2년 동안 영국의 국내 총생산이 3.6% 줄어들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영국 내에서 52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실업률마저 1.6%포인트 상승하게 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엔 일본으로 가볼 텐데요. 일본의 도쿄 도지사가 사퇴 의사를 밝혔다는 소식이네요.
정치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등의 의혹으로 사퇴 압력을 받아온 마스조에 요이치 일본 도쿄 도지사가 오는 21일자로 사임하겠다는 내용의 사직원을 오늘 도쿄 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임 도쿄 도지사 선거가 다음 달 31일 또는 8월 7일께 치러질 전망이라고 일본의 NHK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네. 자, 이 도쿄도는 어떤 곳이고 또 이 지사는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 직이죠?
예, 도쿄도는 일본의 47개 도도부현 중에 하나로 메이지 시대 이후에 사실상의 일본의 수도입니다. 이 가운데서도 실질적으로 수도 기능을 하는 도쿄 23구를 포함하는 한편 다마 지역, 이즈 제도, 오가사와라 제도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이 도쿄의 도지사는 4년 임기로 주민 투표를 통해 뽑히고요. 이 지역 전체 행정을 관장하고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네. 자, 도쿄 도지사가 이번에 물러나도록 만든 의혹들은 뭡니까?
마스조의 지사는 고액의 해외 출장 경비와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한 문제, 또 정치 자금을 사적인 일에 쓴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최근 한 달여 동안 각계의 사퇴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예.
마스조에 지사는 또 8차례의 해외 출장 비용으로 약 2억 1,300만 엔, 미화로 약 200만 달러를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약 1년 동안 주말에 관용차를 이용해서 온천 휴양지에 있는 별장에 오고 간 사실이 일본 유력 주간지 주간문춘 보도로 드러났지만 도지사 측은 문제가 없다는 반응만 보여왔습니다.
네, 이 정치자금 문제가 가장 크다고요?
네, 지난달 초 이 주간문춘이 보도한 데 따르면 마스조에 지사는 취임 전 지바에 있는 호텔에서 회의비 명목으로 약 37만 엔, 그러니까 미화로 약 3,500달러를 정치자금에서 지출했는데 이것은 사실상 가족여행의 숙박비로 보인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또 미술품을 사들이거나 사적인 식사 등의 정치 자금을 사용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쓴 책을 스스로 사들이는 일에 정치 자금을 사용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네. 자, 이 같은 언론 보도를 보면은 공직자로서의 처신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군요.
네, 이런 보도 이후에 여론이 악화되자 마스웨 지사는 변호사를 통해서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습니다. 마스웨 지사 대변인 측은 지난 6일 자체 조사 결과 고액 숙박비와 식비 등을 처리한 과정이 일부 부적절했지만 위법성은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수습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비판 여론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네, 자 이제 사퇴 의사를 밝혔으니까요. 예, 후임 도지사는 어떻게 선출을 하게 됩니까?
예, 마스조에 지사는 오늘 사퇴 의사를 밝힘에 따라 2014년 2월 취임 이후에 2년 4개월 만에 불명예 사퇴하게 됐습니다. 도지사 임기는 4년인데요. 후임 지사 선출을 위한 선거는 도의회 의장이 마스조에 지사의 사의를 도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치르도록 규정됐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음 달 31일 또는 8월 7일에 신임 도쿄 도지사 선거가 진행될 것으로 NHK는 전망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각 나라의 시민권의 가치를 매겨서 순위로 꼽은 보고서가 나왔다는 소식이네요.
스위스에 본부를 둔 유력 컨설팅 기관인 HMP가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가치 있는 시민권은 독일이었습니다. 이어 덴마크가 2위에 올랐고 핀란드와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등이 상위권에 올라서 유럽 국가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자, 시민권의 가치를 매긴 근거는 뭔가요?
네, HMP는 한 나라의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국내적인 요소들과 또 국외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시민권 지수를 정해서 매년 발표하고 있습니다. 국내적인 요소는 그 나라의 경제력과 또 UN 인간개발지수 그리고 평화와 안정성이 포괄적으로 고려됐고요. 국외적인 요소들로는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상황 그리고 정착할 수 있는 나라와 이들 나라의 경제력과 안정성 등이 평가됐습니다.
예.
쉽게 말해서 국내에서 생활하는 동안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고 또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하면서 또 원하는 나라에 취업하거나 정착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정도를 나라별로 평가해 순위를 매긴 겁니다.
네. 좀 쉽게 얘기하면 살기 좋은 나라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유럽 국가들 2위 순위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미국이 28위, 일본이 30위, 한국은 36위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은 이번 조사에서 62위에 그쳤고요. 북한은 자료 접근의 한계 등으로 조사 대상이었던 160개국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올랜도 총기 난사 사건 범인의 두 번째 아내가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으며 곧 기소될지 모른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도 올랜도 테러 사건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각 당의 대통령 후보를 뽑기 위한 예비선거 과정이 모두 끝난 가운데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버니 샌더스 후보가 회동한 소식, 또 세계적인 컴퓨터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인터넷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인 링크드인을 약 260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했다는 소식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 먼저 이 올랜도 총기 난사 사건 관련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 사건 개요부터 전해드리면요. 지난 일요일 새벽이었죠. 12일 새벽에 미국 동남부 올랜도의 나이트클럽에서 이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49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 범인은 아프가니스탄계 미국인 오마르 마틴의 소행으로 밝혀졌는데요. 이 마틴 역시 총격 전준에 사망을 했죠.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이 동성애자들을 위한 나이트클럽이었고요. 또 범인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에 충성을 맹세했다고 밝혀서 이 증오 범죄이자 이슬람 극단주의의 영향을 받은 테러로 이 사건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범인의 아내가 조사를 받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수사당국이 총기 난사범 오마르 마틴의 두 번째 아내 누르자히 살만 씨를 조사 중인데요. 이 검찰이 곧 살만 씨를 기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과 폭스뉴스 등 언론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자, 검찰이 기소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는 이 여성이 범행에 관련이 돼 있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네, 그건 아직 확실하지 않은데요. 이 폭스뉴스는 검찰이 살만 씨를 공범 혐의로 기소할 계획이라고 보도하긴 했습니다. 또 살만 씨는 수사 당국에 이 남편의 범행 계획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는 그런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또 보도에 따르면 살만 씨는 남편이 탄약을 사는데 동행하기도 했고요. 또 사건이 일어난 나이트클럽에 남편을 내려준 일도 있다고 합니다. 살만 씨는 남편에게 이 범행을 저지르지 말라고 설득하려 했다고 이 경찰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살만 씨가 아직 살만 씨가 아직 정식으로 체포된 건 아니죠?
아닙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12일부터 이 수사 당국이 살만 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정식으로 체포하진 않았습니다. 이 살만 씨는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상원 정보위원회 소속 앵거스 킹 의원은 CNN 방송과 인터뷰에서 살만 씨가 남편이 계획하는 일에 대해서 일부 중요한 정보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네, 뭐 어쨌든 수사에 어느 정도 속도가 붙는 것으로 보이는군요.
네, 이 조 바이든 부통령도 이 범행 동기가 점차 분명해지고 있다면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곧 추가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도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자생적인 테러주의자의 소행이라고 거듭 밝혔죠.
맞습니다. 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이 분노에 찬 젊은이가 극단주의의 영향으로 급진화돼서 저지른 일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범인이 외국 테러 단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증거는 없다는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사법당국이 이 같은 사건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이렇게 급진화된 위험한 인물을 미리 색출하는 일은 매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은 내일 목요일에 이 사건이 발생한 플로리다주의 올랜도를 방문하고 유족들을 위로할 예정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민주당의 예비선거가 열렸습니다. 이를 끝으로 각 당의 대통령 후보를 뽑기 위한 경선 과정이 모두 마무리됐는데요. 어제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78% 지지를 보이면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경쟁자인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은 21% 지지를 받았는데요. 하지만 이달 초에 이 클린턴 후보가 과반수 대의원을 확보하면서 사실상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 워싱턴 DC 경선은 별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로써 이 4개월 반에 걸쳐서 진행됐던 각 당의 예비선거 과정이 공식적으로 끝났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자, 어제 선거가 끝난 뒤에 클린턴 후보와 샌더스 후보가 만나기로 하지 않았었나요?
네, 맞습니다. 이 두 후보가 만났고요.
예.
이 긍정적인 대화를 가졌다고 양측이 밝혔습니다. 임금 인상과 선거 자금법 개혁, 또 대학 등록금 문제 등 두 후보가 모두 우선순위로 삼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 관해서 의견을 나눴다고 합니다. 샌더스 후보는 어제 이 클린턴 후보와 회동하기에 앞서서 이 기자들에게 먼저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샌더스 후보가 한 말 직접 들어보시죠.
We are going to fight as hard as we can to create a Democratic Party.
네, 샌더스 후보는 미국의 노동자 가정과 저소득층을 대표하는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싸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는 7월에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열리는 민주당 당원대회에서 약 1,900명에서 2,000명의 대의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한다고 이 샌더스 후보가 말했는데요. 이렇게 이 샌더스 후보를 지지하는 대의원들은 민주당이 부유층과 또 힘 있는 자들에 맞서 일어나서 고통받는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을 위해 일하길 바란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민주당 전당대회까지는 계속 이 샌더스 후보가 후보로 남아있겠다는 이야기인가요?
맞습니다. 샌더스 후보는 아직 클린턴 후보에 대해서 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클린턴 후보 입장에서는 샌더스 후보의 지지가 절실히 필요한 입장이라고 이 전문가들이 말하는데요. 이 앞서 여론조사에서 샌더스 후보 지지자들 가운데 약 25%가 이 클린턴 후보를 지지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샌더스 후보는 또 민주당의 슈퍼 대의원 제도를 비판했는데요. 이 경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이 슈퍼 대의원들이 지지 후보를 밝힌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이 슈퍼 대의원은 그 주의 경선 결과에 상관없이 지지 후보를 정할 수 있는 그런 대의원들을 말하죠.
그렇습니다. 이 전현직 연방 의원, 주지사와 같이 이 민주당 지도자들로 구성되는데요. 이들 슈퍼 대의원의 대부분이 일찌감치 이 클린턴 후보 지지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아직 이 샌더스 후보가 공식적으로 클린턴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진 않았습니다만 이 지난 주말 인터뷰에서 이 클린턴 후보가 11월 본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돕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두 후보 측은 어제 또 회동이 끝난 뒤에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물리쳐야 한다는 그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샌더스 후보는 트럼프 후보에 대해서 대통령에 적합한 인물이 절대 못 된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어제 MBC 방송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클린턴 후보가 49% 대 42%로 이 트럼프 후보를 약 7%포인트가량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여론조사 때보다도 이 지지율 격차가 늘어난 건데요. 민주당과 공화당은 오는 7월에 각각 전당대회를 열고요. 이 클린턴 후보와 트럼프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공식 지명하게 됩니다.
자,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세계적인 컴퓨터 회사죠.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인터넷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인 링크드인을 인수하기로 해서 화제가 되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미국 사업가 이 빌 게이츠가 창업한 기업이죠. 이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파는 국제적인 기업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링크드인을 262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했다고 이 월요일 밝혔습니다. 인수 작업은 올해 안에 마무리될 예정인데요. 이 세계 최대의 컴퓨터 회사, 또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만남이라는 점, 또 인수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는 점에서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자, 링크드인이 이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사회 연결망 서비스라고도 하는데요. 이 SNS의 하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SNS도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예, 링크드인은 어떤 성격의 SNS인가요?
네, 링크드인은 그 이름에서 그 성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영어로 LinkedIn이라고 하면은 어디에 연결된 이런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링크드인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인맥을 쌓는 사이트입니다. 어떤 사람을 연결해주냐 하면요. 바로 일자리를 원하는 구직자와 또 직원을 찾는 기업을 연결해 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구직자들은 링크드인에 이력서를 작성해서 올리고요. 기업들은 링크드인에 구인 광고를 내서 사람을 찾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본사를 둔 링크드인의 가입자 수는 전 세계 4억 3,300만 명에 이르고요. 구인 광고가 700만 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가장 큰 구직 사이트, 구인 관련 SNS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지금까지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였는데
네.
저 왜 링크드인을 인수하게 된 건가요?
네, 이번 인수는 그러니까 이 컴퓨터 소프트웨어 회사인 마이크로소프트를 점차 이 클라우딩 컴퓨터 회사로 변환해 가려는 이 최고 경영자 사티아 나델라의 의지가 보이는 것이라고 이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자, 클라우딩 컴퓨터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어떤 이야기죠?
네, 이 클라우딩 컴퓨터라고 하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컴퓨터 기술을 의미하는데요. 개인이 가진 컴퓨터나 손전화와 같이 이 단말기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지만 정보를 처리하고 관리하고 또 유통하는 작업은 클라우드라고 불리는 제3의 공간, 그러니까 인터넷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형태입니다. 이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최고 경영자는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인수는 클라우드 분야의 선두주자와 네트워크 분야의 선두주자가 합쳐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확장하고 있는 인터넷 공간에 인맥을 더해서 이 클라우딩 컴퓨터의 강자로 서겠다는 겁니다. 나델라 최고 경영자는 또 기업용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판매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구직 전문 사이트 SNS 사이트인 링크드인과 결합함으로써 이용자들 역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자, 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사업체 인수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1년에는 그 인터넷 전화 회사인 스카이프를 85억 달러에 인수했고요. 2014년에는 핀란드 노키아사의 휴대전화 사업부를 94억 달러에 인수했었는데요. 이 인수는 결국 실패를 하고 정리를 한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무려 262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거래를 하게 된 건데요. 이 거래는 전액 현금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네. 자, 그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링크드인을 인수하게 되면 이 기존의 링크드인은 완전히 사라지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이 링크드인은 회사 이름과 독립성이 그대로 유지되고요. 제프 와이너 최고 경영자도 현직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예. 자, 두 기업의 인수가 결정이 됐는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링크드인을 인수하면서 SNS 분야에서 뒤처져 있는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 클라우딩 컴퓨터 분야에서는 이 현저하게 앞서가고 있는 아마존 닷컴과 같은 기업들과 경쟁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샤니아 투웨인의 노래입니다. You are still the one 함께 감상해 보시죠.
When I first saw you, I saw love. And the first time you touched me, I felt love. And after all this time, you're still the one I love.
Looks like we made it. Look how far we've come, my baby. We might have took the long way. We knew we'd get there someday. They said, I bet they'll never make it. But just look at us holding on. We're still together, still going strong. Still the one I run to, the one that I belong to. You're still the one I want for life. You're still the one that I love, the only one I dream of. You're still the one I kiss goodnight. Ain't nothing better. I'm glad we didn't listen. Look at what we would be missing. They said, I bet they'll never make it. But just look at us holding on. We're still together, still going strong.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지난 12일 미국 동남부 플로리다주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1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미국이 지금 큰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사건을 저지른 범인은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의 추종자였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 ISIL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That feeds the ISIL narrative.
Dash. ISIL's character.
ISIS.
Defeat ISIS.
ISIL. Dash.
The so-called Islamic State.
뉴스를 들으시다 보면 언론사마다 IS, ISIS 또는 지금 저희처럼 ISIL 이렇게 저마다 다르게 불러서 어느 게 맞는 건지 헷갈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게 정확한 명칭일까요?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는 지난해 이라크와 시리아 일대를 장악한 뒤에 국가 수립을 선포하고 자신들의 공식 명칭을 이슬람 스테이트, 이슬람 국가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슬람 스테이트, 줄여서 IS인 거죠. 하지만 미국 정부와 대부분의 주요 언론들은 현재 이들을 ISIS 또는 ISIL이라고 부르는데요. IS라고 하면 마치 이슬람 전체를 대표하는 나라처럼 오해할 수도 있고요. 이들이 원하는 대로 국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ISIS와 ISIL, 이 둘의 차이는 뭘까요? 워싱턴에 소재한 국제문제연구기관인 미국평화연구소의 중동문제 전문가 사랑 하마사이드 연구원의 도움말 잠시 들어보시죠.
They're the same. It's only the difference in the name, whether in Arabic the area used to be called Sham. Some people call it Levant.
네, ISIS와 ISIL은 같은 말이라고 합니다. ISIS는 Islamic State of Iraq and Syria 또는 이 시리아 대신에 알샴을 줄인 말이고요. ISIL은 Islamic State of Iraq and the Levant를 줄인 말인데요. 알샴이나 레반트 둘 다 지금의 시리아, 요르단, 레바논 등지를 아우르는 고대 시리아 일대를 말합니다. ISIL을 다에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ISIL은 이 다에시라는 말을 아주 싫어합니다. 이 다에시 발음이 아랍어로 짓밟는 자, 싸움을 일으키는 자라는 말과 비슷해서 자기들을 일개 폭도로 경멸하는 걸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에시라는 말을 쓰면 혀를 잘라버리겠다는 등의 협박도 하고 있습니다.
ISIL, 그 태동, 배경.
ISIL은 원래 이라크에서 활동하던 그저 그렇고 그런 범죄 집단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국제 테러 조직인 알카에다가 9.11 테러 공격을 저지른 후에 중동 지역에는 여러 세포 조직들이 생겼는데요. ISIL도 2003년 알카에다 이라크 하부 조직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이라크에서 주로 활동하다가 2011년 시리아에서 내전이 발발하자 시리아로 건너가서 반군으로 활동하면서 세를 불려나가기 시작했고요. 지난해 이라크 주둔 미군이 철군하면서 그 빈틈을 타서 이라크 제2의 도시인 모술과 인근 유전 지역을 점령하면서 일개 알카에다 전당에서 자금력을 갖춘 국제 테러 집단으로 떠올랐습니다.
ISIL의 야만적 행위.
ISIL의 야만적이고 잔혹한 행위가 전 세계에 알려진 건 현지를 취재하던 언론인이나 민간인 할 것 없이 인질로 사로잡고 이들을 잔혹하게 참수하는 동영상이 공개되면서부터였습니다. 이들의 악행은 점점 수위를 더해가서 사람을 우리에 넣어놓고 산채로 불에 태워 죽이는 잔악함까지 보여주고 있죠. ISIL은 또 수천 명의 민간인을 집단 학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금 조달의 방편으로 장기를 매매하고 있다는 의혹도 받고 있고요. 화학무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이들은 또 여성과 소녀들을 성노예로 삼고 잔인하게 유린하는가 하면 역사적인 유물과 유적지도 거리낌 없이 파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라크와 시리아 등지에서 세력이 약화되자 프랑스 파리, 벨기에 브뤼셀 등 세계 곳곳에서 테러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ISIL의 규모.
현재 ISIL에 얼마나 많은 추종자가 가담해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수만 명에서 많게는 20만 명에 달한다는 주장까지 아주 다양한데요. 미국 중앙정보국 CIA를 비롯한 국제적인 정보기관들은 3만 명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ISIL은 그보다 7~8배나 더 많은 20만 명이 넘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정보당국은 2011년 이후 ISIL에 가담한 외국인의 수를 3만 명 내외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ISIL의 해외 테러 공격 실태.
미국의 일간지 뉴욕타임스가 최근 ISIL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공격을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이 자료에 따르면 2014년 9월 이후 ISIL의 근거지인 이라크와 시리아를 제외한 세계 각 지역에서 ISIL과 연계된 테러 공격은 모두 92건에 달합니다. ISIL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공격은 주로 중동과 북아프리카 등지가 많았고요. 유럽이나 아시아 등지는 ISIL의 영향을 받은 이른바 자생적인 테러 공격이 많았습니다. 이 기간 ISIL과 연계된 공격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최소한 1,200명에 달했고요. 희생자의 약 절반이 서구인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ISIL이 특별히 공을 들이고 있는 건 인터넷 같은 곳을 이용한 홍보전, 선전활동입니다. 마치 전쟁 영화나 오락 영화를 연상시킬 만큼 이 눈과 귀를 사로잡게 합니다. 특히 인터넷 담문 전달 사이트인 트위터가 이들의 선전활동의 거점이라는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ISIL의 가담자들이 주로 젊은이라는 게 좀 이해가 되시죠? ISIL은 특히 사회에서 고립된 자생적 위험인물들, 일명 외로운 늑대들을 겨냥해서 ISIL에 가담하라고 부추기고 있는데요. 이번 올랜도 총격 사건도 현재 수사당국은 ISIL의 영향을 받은 자생적 테러 공격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유입니다. Today's phrase that I'll teach you is to burn a hole in one's pocket. 오늘의 영어 표현은 to burn a hole in one's pocket입니다. 그럼 오늘의 본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Yes, I just got paid today, and this money is burning a hole in my pocket. Dinner is on me tonight.
What? You are going to buy dinner for all of us and spend it all already?
Uh-huh.
You'd better watch out. It's dangerous to burn a hole in your pocket like that.
Okay, whatever.
영은 선미에게, Yes, I just got paid today. 나 오늘 월급 받았어. And this money is burning a hole in my pocket. 오늘 월급 받았으니까 이 돈을 다 써버려야지. Dinner is on me tonight. 얘들아, 오늘 저녁은 내가 다 살게 라고 하니까 설미는 What? 뭐라고? You're going to buy dinner for all 10 people? 우리 10명 다 저녁을 사준다고? You'd better watch out. 너 조심하는 게 좋을걸? It's dangerous to burn a hole in your pocket like that. It's dangerous to burn a hole in your pocket like that. 월급을 벌써 그렇게 써버리면 위험해 라고 하더라고요.
Now let's listen to a portion of today's conversation.
Yes, I just got paid today, and this money is burning a hole in my pocket. Dinner is on me tonight.
Today's phrase is to burn a hole in one's pocket.
오늘의 영어 표현은 to burn a hole
in one's pocket인데요. To burn a hole in one's pocket means that someone will spend money as soon as it is earned, and they want to spend it quickly. This phrase is used when talking about the reckless spending of money, and if someone spends money recklessly, they will never have money for emergencies, right? To burn a hole in one's pocket.
말 그대로 하면 주머니 속에 돈이 다 타들어간다인데요. 불에 다 타버릴 정도로 빨리 그 돈을 쓰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또는 돈이 있으면 금세 써버릴 때 이 영어 표현 burn a hole in one's pocket을 쓸 수 있습니다.
Now let's listen to our conversation again.
그럼 여기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Yes, I just got paid today and this money is burning a hole in my pocket. Dinner is on me tonight.
What? You are going to buy dinner for all of us and spend it all already?
Uh-huh.
You'd better watch out. It's dangerous to burn a hole in your pocket like that.
Okay, whatever.
네, 오늘의 영어 표현, to burn a hole in one's pocket. 불에 타버릴 정도로 빨리 그 돈을 쓰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또는 돈이 있으면 금세 써버릴 때, to spend money as soon as it is earned. To spend money quickly and recklessly. 오늘의 영어 표현, to burn a hole in one's pocket.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ou였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앨런 팔슨스 프로젝트가 부른 Old and Wise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As far as my eyes can see, there are shadows approaching me. When I'm old.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19년 6월 15일 오늘 세계 최초의 대서양 무착륙 횡단 비행 기록이 수립됐습니다.
On June 15, 1919, Mr. F.H. Teague was the first to greet the airmen. From Newfoundland, their Vickers Vimy took off 1900.
이 기록의 주인공은 영국의 존 엘콕 대위와 아서 브라운 중이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 조종사로 활약했던 엘콕 대위와 브라운 중위는 그때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대서양 무착륙 횡단 비행에 도전했습니다. 하루 전 두 사람은 캐나다의 뉴펀들랜드를 떠났고 16시간의 비행 끝에 마침내 1919년 오늘 아일랜드 코네마라에 착륙했습니다.
No wonder London went wild. They'd won fame and the Daily Mail £10,000 prize.
엘콕 대위와 브라운 중위는 이 비행으로 순식간에 유명인으로 떠올랐고 상금과 함께 기사 자위도 수여받게 됩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역사적인 평양 방문 사흘째인 2000년 6월 15일 오늘 남과 북의 최고 지도자가 6.15 공동선언을 발표합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북남 공동선언에 서명하셨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장시간에 걸친 회담 끝에 마침내 역사적인 남북 공동선언에 합의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공동성명에 대해서 완전히 합의를 받아서 여러분을 축하해 주십시오.
두 정상은 이 6.15 공동선언에서 통일 문제의 자주적 해결과 경제협력,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답방 등 남북 화해와 협력을 위한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6.15 공동선언은 분단 55년에 걸친 남북의 대립과 반목에 종지부를 찍고 화해와 협력을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됐습니다. 하지만 남북관계는 이후 남한 관광객 금강산 피격 사건과 두 차례 걸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그리고 천안함 침몰 사건 등으로 다시 얼어붙게 됩니다.